신명기 14장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자, 우리가 오늘부터 신명기 14장 말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에 12장과 13장 내용을 보면 제일 처음에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 나와서 제사 드리고 예물 드리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먹는 것 이런 내용들이 나왔죠. 또 13장을 보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미혹하고 꾀는 자들이 누구인지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명령들이 나왔습니다. 지금 읽은 이 14장부터는 조금 새로운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좀 크게 보자면 우리의 이 육적인 삶, 몸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읽은 1절, 2절에서는 장례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그 뒤에 이제 다음 수요일부터 보게 될 내용에서는 먹는 것과 관련해서 음식 관련된 규정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은 1절, 2절 내용을 보려고 하는데요. 1절, 2절은 크게 보면 장례를 행하는 것, 애도하는 것, 사람이 죽었을 때 이와 관련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에 대한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죽은 자를 위하여.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슬픈 일이죠. 또 특별히 여기선 누가 죽었는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배우자가 죽었을 때 혹은 자녀나 친구, 이웃이 죽었을 때 이렇게 누군가가 죽은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생겼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과 관련해서 장례를 치르거나 아니면 애도하는 마음을 표현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와 관련해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세부적으로 두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둘 다 금지하는 명령인데요. 그 뒤에 보시면 첫 번째로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라.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거죠.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애도하는 장례를 치르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장례를 치르면서 자기 몸을 상하게 하거나 칼로 베거나 뭐 이러면서 하지는 않으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이런 풍습으로 장례를 치르고 애도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금지 명령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마라. 이것도 이제 눈썹 사이에 있는 눈썹을 미는 건데 네, 깎아내는 거죠. 이와 같은 행동도 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명령을 보면 사실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조금 생소하고 낯설 수 있습니다. 이거 왜 이런 명령이 나왔을까? 왜냐면 우리는 이렇게 장례 치르지 않으니까 또 이렇게 애도하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내용들이 레위기에 보면 비슷하게 나옵니다. 레위기에 보면 일반 백성들을 향해서 누군가 죽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서 살을 베거나 문신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마라. 또 제사장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로 살을 베거나 뭐 무늬를 넣거나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레위기 19장 21장에 보면 그런 구체적인 쭉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이 지금 신명기에서도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장례를 치를 때 해서는 안 되는 이 명령을 이렇게 두 가지를 하신 거예요. 자, 이 명령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일단 이 명령을 보면 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지 이유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목적 때문일까? 위생의 문제 때문일까? 아니면 과도하게 애도하는 것을 금지해서 그럴까? 등등등 우리가 여러 가지 추론들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왜 이 명령을 하셨는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설명을 딱 해주시면 좋겠는데 다른 여러 명령들과 마찬가지로 이유 설명이 없이 그냥 이렇게 하신 거예요. 다만 일반적으로 이 내용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아, 이 내용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장례를 치를 때 이렇게 하니까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랑 비슷한 모습으로 장례를 치르지 마라.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명령한 게 아닐까 이렇게 추론하곤 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추론을 하는데 첫 번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부분에 나오는 12장 13장을 보시면 12장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등등등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14장도 새로운 소달락이 시작하면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와 관련된 내용이 1, 2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음식 먹는 것 다른 기타 등등이 뒤에 나온다. 이렇게 봐야 하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1절, 2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지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뭐 저는 뭐 많이 타당하다 생각하진 않지만 과거에 애굽에서 어떻게 장례를 치루었는가, 가나안에서 어떻게 장례를 치루었는가 이런 걸 찾아보면 그러면 이와 비슷한 모습이 좀 찾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런 것들이 가끔 있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장례를 치를 때 어떻게 치렀는지 생각해 보시면 왕족이나 귀족이 죽으면 같이 또 다른 사람들도 같이 집어넣어서 죽였죠. 그리고 많은 부수물들도 같이 그 안에다 다 집어넣었죠. 그 사람이 사용하던 것들도 다 물건들 챙겨가지고 무덤 안에 다 넣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은 애굽에 있던 사람들은 다 신체에다가 문신을 새기기도 하거나 아니면 이런 행동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시간이 많이 지난 이후의 일이기는 하지만 이 신명기 때 모세 당시 얘기가 아니라 나중에 보면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이 갈멜산에서 이렇게 막 할 때 그때 보면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막 기도를 하면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기 몸을 막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긁고 베고 해서 막 몸에서 피가 나게 하고 이러면서 막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록 시대가 좀 다르기는 하지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기도하거나 이런 식으로 애통했던 것이 아닌가 추정하곤 합니다. 여하튼 구체적인 명령 이유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걸 보면 그냥 우리가 모두가 읽으면서 아 그냥 보통 일반 사람들이 하거나 네가 보고 익숙해 있던 그런 식으로 장례를 치르지 마라 이런 의미라는 것은 그냥 기본적으로 알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우리나라식으로 적용을 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혹은 또 가까운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를 하러 가면 우리가 다 장례식장에서 염을 하죠. 염을 할 때에 염하기 전에 목사님이 들어가거나 가족들이 들어가면 먼저 얘기합니다. 우리는 기독교식으로 해달라. 그러니까 기독교식으로 한다는 건 뭐냐면 염을 할 때 사람이 이제 돌아가시면 시신을 앞에 두고 이제 저승으로 가는데 노잣돈 쓰라고 입 안에다가 돈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우린 그런 거 안 한다. 입 안에다가 돈을 넣거나 아니면 사람이 가면서 흔들리지 말라고 시신을 꽉 묶습니다. 우리 그렇게 안 한다. 시신 너무 꽉 묶지 마라. 등등등 해서 일반적으로 염하는 것과는 다르게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염해왔던 방식이 있거든요. 또 오랫동안 장례를 치러왔던 방식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안 하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누군가 죽었을 때 마음이 슬픈 걸 표현하지 마라. 이건 아니에요. 애도하지 마라. 이것도 아닙니다. 애도해도 되고 장례를 치러도 되고 슬픈 마음을 표현해도 되는데 그걸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대로 그렇게 하라. 내가 금지한 방식으로는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여기 구체적으로 어떻게 애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하나님 자녀이고 하나님 백성이니까 장례를 치르는 일에 있어서도 애도하는 일에 있어서도 슬픔을 표현하는 일에 있어서도 세상 사람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동하라. 이렇게 지금 명령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장례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실제로 장례에 대한 내용은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본문을 조금 세밀하게 읽으시면 조금 관심을 기울여서 천천히 읽으면 조금 논리적으로 볼 때 독특하게 쓰여 있다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 명령을 하시면서 이유가 무엇인지 근본이 무엇인지를 1절에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다. 이게 중요한 대전제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죽었을 때에 이렇게 지금 명령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죽었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몸을 베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논리적으로는 이렇게 말씀하셔야 맞습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의 것이다. 원래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너희 몸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누군가 죽었을 때 너희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해야 되겠죠. 너희의 눈썹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누군가 죽었을 때 너희 눈썹을 밀지 마라. 이렇게 해야 논리적으로는 말이 맞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너희 몸은 너희 눈썹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거보다 훨씬 더 큰 범주를 얘기하세요. 너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몸도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몸도 슬픈 일을 만나건 기쁜 일을 만나건 하나님의 명령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 범위를 확 줄여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자녀답게 행동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장례를 치를 때에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요 내용을 보면 아 본문에선 장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만 볼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큰 원칙을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너희 몸도 너희 마음도 너희 영혼도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슬픈 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쁜 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 다음에 보게 될 먹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잠자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런 내용들로 쭉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준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슬픈 일을 만났을 때 감정을 표출하거나 애도하거나 아니면 장례를 치를 때에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치 우상에게 속한 자처럼 행동하지 마라.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치 세상에 속한 자처럼 세상의 방식으로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된 모습으로 다른 모습으로 거룩하게 행동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대전제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가? 나는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똑같이 육체를 갖고 살아가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행동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현실적인 내용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장례를 어떻게 치루어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 누군가 죽었을 때 어떻게 애곡해야 됩니까?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안 했죠. 성경이 왜 언급을 안 했을까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 어떤 일들이 있었나를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도 예비하시고 천사들도 준비하시고 목자들도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무언가를 준비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 시작하실 때 성찬식도 주님이 직접 준비하시고 그리고 또 다른 것들도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는 나귀 새끼도 주님이 준비하셨죠. 그런데 주님께서 죽으셨을 때 장례를 치르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준비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죽는 것에 대해서 또 이제 다시 천국에 가시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의미 부여를 하지 않은 거예요. 무언가를 대단히 준비하게끔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누군가 태어나는 것을 위해서 좀 준비할 수 있지. 무언가 사역을 좀 더 진지하게 전개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준비할 수 있지. 주님이 그러셨으니까. 그러나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는 어떠하냐? 그건 그냥 덤덤하게 넘어가는 게 맞는 겁니다. 주님이 준비하신 게 없습니다. 주님께서 본인의 장례도 주변 사람들이 알아서 이렇게 했을 뿐이지 내 장례는 이렇게 해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직접 준비하신 적도 없고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처럼 장례 치르면 안 되고 장례를 성대하게 하거나 너무 지나치게 슬퍼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함께하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슬프죠. 만약에 슬프지 않으면 그게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서 내 눈앞에 보이던 부모님 또 내 형제 자매들이 이 땅에 삶을 마쳤다고 해서 모두가 다 소멸되고 없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곧장 천국에서 또 영광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을 소망하고 믿기 때문에 지나치게 슬퍼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하건 아이를 낳건 사람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건 일단 제일 처음 생각해야 되는 건 나는 세상 사람들 일반적으로 하는 것과는 다르게 하겠다. 똑같이 하지 않겠다. 그걸 생각해야 되고 무엇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는 것일까? 그것에 대해서도 다시 본질적인 부분을 잘 생각하고 그에 맞게, 그에 걸맞게 행동해야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육신을 갖고 이 땅에서 살아도 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기억하고 먹는 것, 마시는 것, 사는 것, 죽는 것, 고통당하는 것, 기쁨 누리는 것,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과 다르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잘 섬기고 살다가 우리가 육적으로 죽임을 당했을 때, 또 죽음을 만났을 때, 그때 사람들은 좀 슬퍼하겠지만 우리 모두는 기쁨으로 주님 만나고 천국의 영광 누리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희는 나의 자녀이므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행동할 것을 명령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슬픈 일을 만났을 때에 그때에도 내가 주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세상과 다르게 주님의 자녀답게 행동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기쁘고 좋은 일을 만났을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그리고 평범한 보통의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에 합당하게 기뻐하고 그에 합당하게 슬퍼하고 그에 합당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믿음을, 소망을 더하시기 원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 살지만 늘 눈을 들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육적으로는 이 땅에 속해 있지만 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임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